예,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부족한 저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홍 목사님과 또 대오빌로 교회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구석에서 아주 소수자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대오빌로 교회의 사역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주님께서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바른 신학과 또 주님을 중심으로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고 또 이것에 참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고난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일이라서 멋있게 차려입고 교회에 오셔서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시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중 누구도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러지는 않았죠. 까마득한 그 언젠가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질병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망가져 끝내는 죽어야 한다는 두려움, 가망 없이 뒤틀어진 인간관계의 아픔들, 오늘의 걱정 그리고 내일의 두려움이 없었던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일거리가 적진 않았지만 일로 인해 흘리던 땀은 좌절과 욕구 불만으로 뒤섞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날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과 비통에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눈물은 억제할 수 없는 깊은 기쁨이라는 하나의 원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 있었던 아름다운 시간들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몰랐던 세상이 이젠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라고 불렀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아픔과 고통으로 덧입혀졌습니다.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성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은 피조물 중 가장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된 인간이 이제는 나이 들고 아프고 병들고 끝내는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타락 전엔 일을 하면 만족감으로 성취감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젠 그 일들이 짐스럽고 괴롭게 느껴집니다. 안전하고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인간관계는 이제 스트레스로 가득 찬 친근함보다는 소외감을, 따뜻함보다는 오히려 도끼를 때로 느끼게 하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 식물뿐 아니라 동물들도 인간에게 반항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타락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생전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다. 타락 후에 고통의 삶은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유명하고 부유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타락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의 비참함과 아픔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를 치욕과 파멸로 인도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시적인 정욕의 미끼를 덜썩 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웃 눈 속에 있는 티를 비방함으로 다른 이들을 노엽게 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주의자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더 앞세우고 다른 이들의 겪는 아픔보다 우리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가 겪는 암보다 우리의 두통을 더 아파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촌장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나의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세상에서 터지고 아파서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왜 내 속에 이기주의적인 가시가 너무도 많아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면할 수가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를 고난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 함이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도다. 기복신앙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우리가 병에 걸리고 고난당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또한 그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가 이렇게 사신 이유는 타락한 이 세상이 아니 구약의 약속의 땅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이 세상과 천국 그리고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대조시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은 물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겪는 고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한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신약의 기독교인들은 신정국가의 보험이 없습니다. 신정국가에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 안에선 교회가 바로 천국의 새로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검 대신 천국의 열쇠를 얻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다민족, 다문화적 그리고 속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학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독교인들도 조차도 질병과 자연재해 또는 사고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혼란과 불안함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노화와 죽음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을 면할지라도 우리에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생을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낙원으로 여기고 낙원으로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가 본향인 기독교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되면, 그래서 우리의 죄와 고난과 아픔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그때 우리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녕 천년에 천국에 이르러 그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애통과 눈물의 계곡에 지나지 않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순간, 현재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 자기의 숨은 용기를 발견하고 더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Why me? 왜 나야? 왜 나만 이런 희귀한 병에 걸리고 이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분노합니다. 또는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무기력해집니다.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그들 앞에 한탄하며 자기의 좌절감을 토해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탓하거나 정부를 탓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자기가 재수없거니 생각하며 담담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종교인들은 승려나 성직자들을 찾아 그들의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들의 아군을 면하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먼저 무엇이 기도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을 말로 표현함으로 얻는 정신치료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감정을 마련해내는 자기 체면도 아닙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들을 수 있게 말해주고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면 편리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할까요? 하나님이 구글처럼, 아이폰에 있는 시리처럼 우리의 질문에 즉각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절대 권한을 갖고 있는 성경을 읽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의 셀폰이 점점 스마트해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바보가 된다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구글이나 시리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정답만 원하죠. 근데 선생님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과 지혜는 즉각적 정답이 아닌 어려움과 또는 의혹과 고난과의 씨름을 통해, 심사숙고를 통해,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화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행하신 구원의 역사, 또 우리 삶에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허망되게 독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문제의 90% 이상이 기도 중에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다윗에게 골리앗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교제를 해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인지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다란 문제라도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로 듣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구절구절만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역사적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소망, 용기, 그리고 사랑을 얻는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성도님들 고난받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붙들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불평불만 하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평과 불만할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불평불만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불평불만을 그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탄식까지도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은 비밀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는 무소부지하시며 아무것도 그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않으십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가 마지막 숨을 자기 품에서 거두는 아들과 딸을 무기력하게 안고 절규했습니까? 저희 교인 중에 하나도 몇 달 되지 않은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자식들의 아픔을 우리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마지막 숨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지전능의 사랑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순식간에 계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바다라도 둘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바위로부터 생수가 뿜어나올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로부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초자연적 기적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자연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가 이 자연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 우주의 은하계로부터 가장 작은 핵의 소립자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치리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의 흥망성쇠를 그의 손안에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도 놀랍고 멋있게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친구가 한밤에 문 두드리며 강청할 때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귀찮아서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이기적인 친구 아닌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친구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저 마지못해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공무원처럼 귀찮아하며 마지못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게을리할 때 우리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않고 귀찮게 하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제목이 크건 작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를 귀찮게 한 모든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강권적으로 귀찮게 할 때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자식들이 부탁을 해도 귀찮아하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구원자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적시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중국 학생이 왔습니다. 미국에 석 달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석 달 안에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중국에 돌아가서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녀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됐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기도는 예수님을 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언약의 가정, 기독교인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가 그 여자 성도가 스물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남편감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시겠습니까? 그때 그 여자의 남편감이 잉태돼서 태어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여자가 그 대학생이 예수님 믿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남편감을 준비시켜 주시고 지금 준비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을 통해 우리는 별들이 지구에서 몇천 몇만 광년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도 현재의 태양이 아니라 8분 전의 태양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별을 보기 위해선 그 별이 몇천 년, 몇만 년 전부터 움직여야 그 빛이 이 지구에 제 시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만세부터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까지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기도 전에 벌써 그 준비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갖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다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아직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많은 것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벌써 다 알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안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방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 자체가 우리의 무기력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는 우리와 같이 무기력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시키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배려입니다. 기도의 선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섬세하고 밀접하게 관련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우연과 운명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벌받아야 하는 진노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할 수 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감동을 받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소망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첫 우물물을 듣고 수백 번 허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쉼 없이 힘쓰고 끊임없이 간청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모든 아픔들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의 한 부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나눈 기도에 대한 모든 축복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극한 슬픔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어린이 성경에서 말한 듯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말씀하셨을 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을 때, 그가 부르짖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무섭고 끔찍한 침묵만이 그를 기다렸죠. 그의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로부터 그는 돌아서셨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로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렸는데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었을 때 영원부터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돌아서셔서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독생자를 버리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어가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독생자의 처절한 기도소리를 묵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영원히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묵살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평하고 푸념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정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풀이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냉담하고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신앙으로 유혹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비록 약하고 힘이 다해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처럼 약해지고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싸우는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할 때 힘이 모자라 아론과 헐의 도움을 양쪽에서 받아야 했지만 주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들려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절대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의 기도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런 은혜와 자비의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위대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지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때 쓰러져야 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쓰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쓰러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육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라비 자카라스가 말한 것처럼 이슬람교의 신 알라는 compassionate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compassion이란 말은 같이 고통당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하나님만이 compassionate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확신과 믿음을 갖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와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고난당하는 그의 형제 자매들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당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와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이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데오 빌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